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면서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그 환경을 크게 보고 있다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운 일상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고 단지 현실과 상황만 보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속에 감사가 사라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이미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의지적으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켜주신 은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요, 기적을 만들어내고요. 그 기적은 바로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고백이 아름다운 두 분의 자매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수인 자매님, 수리 자매님 어서 오세요. 한 주간 강건하셨죠?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예.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 없이 부여해 주신 삶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삶의 의미, 어떤 의미인지 궁금한데요? 간단하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지금 저의 모든 것을 제가 그냥 평온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저한테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전체적인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더라고요.
네, 그렇죠. 우리 일상이 아무 일 없이 평안하고 안전한 그 평범한 삶이 네. 예, 지극히 감사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우리 소리 자매님은요?
네, 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평범하기 쉽지 않는데 우리 평범한 두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신 두 자매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인 자매님,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잠시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불안한 엄마, 무관심한 아버지의 내면에 깔린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네, 불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우 불안해하는 사람에게는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바로 방어 기제를 쓴다는 것인데요. 소리자매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어 기제란 무엇인지 말해 주시겠어요?
네, 방어 기제란 심리적인 압박 상황에 놓였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표출되는 행동 반응인데요. 이때 자기 스스로가 이런 반응을 한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부모의 불안이 자녀들에게는 어떤 방어기제의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불안한 엄마에게는 과도한 개입이나 과잉 통제라는 양육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과잉 개입은 자녀의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행동에는 잔소리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소리자매님, 과잉 통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과잉 통제는 지나치게 무섭고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서 자녀를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렇죠. 과잉 개입은요, 주로 걱정이 많은 엄마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과잉 통제는요, 불안을 무관심으로 표현하는 아버지들이 보여주는 양육 방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부모가 불안하면 자녀에게 화를 내기죠.
불안한 부모는 불안한 감정의 원인이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도 자녀에게 화를 내잖아요.
네.
이것은 자녀가 만만하기 때문인가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한요, 불안한 감정을 표현할 줄 몰라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부모가 서로 불안이 부딪히는 상태에서 늘 화가 난 상태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자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안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 역시 매우 불안하겠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불안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내가 가진 불안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불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요, 내 안에 불안을 보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연습이 될 때 우리는 오늘의 주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리자매님, 남조선의 부모들은요, 자신의 현실적인 연약한 모습, 그리고 솔직한 걱정이나 근심을 노출하는 것에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강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많은데요. 부모의 걱정을 자식들에게 노출시켜 매우 꺼려하기 때문이에요. 북조선의 부모님들은 어떠신가요?
네, 저희 부모님도 예를 들어보면은 딱히 저희 앞에서 뭔가 걱정하거나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승희자매님의 부모님도 그러시는 모습이 있으셨나요?
네, 저희 부모님도 부모라는 역할이 처음이다 보니
네.
완벽하기보다는
네.
부족한 점들이 많아서 뭐 두려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감정 그대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본인들의 연약한 모습을 부모님들은 사실 두 분의 부모님처럼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감정으로, 사실 부정적인 감정으로 표현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자신의 부족한 면이 드러날 때 사실은 별로 상처를 받지 않거든요. 수인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때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편인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그럴 가치가 없을 때는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네.
중요도에 따라서 그 감정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자신의 감정을 그 중요도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어떤 감정이 표출로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가는데
네네.
제가 잘 이해했나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좀 부족한 면을 안 보이려고 되게 좀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족한 면이 소리자매님 드러났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겠죠.
네네.
네. 자,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학업 중이신데 일상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학업 중이어서 동기들이랑 좀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저의 어떤 못하는 공부에 있어서 못하는 점이 많이 드러날까 봐 좀 뭔가 그런 어려운 과제가 나섰을 때
네.
조금 회피하는 경향도 있고
네.
또 알면은 엄청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본인을 잘 파악하고 계신데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모인 우리가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찾고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면 사실은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는 행복한 부모이기 전에요, 행복한 부부인지에 대한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의 관계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서로의 배우자, 즉 나그네는 아내와 아내는 또 나그네와 행복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과 고민이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민이 생겼다면 먼저 무엇을 점검해보아야 할까요?
네, 모든 관계의 기초는요, 서로의 내면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서로의 내면을 아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인데요. 먼저 나는 상대 배우자를 통해 무엇을 채우려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이마고와 연관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예전에 이마고에 대해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때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내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부모를 추구하곤 하잖아요.
네.
내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배우자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마고라고 합니다. 잘 기억하고 계셨는데요. 수인자매님, 이마고와 관련해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가난에 허덕이며 깊은 열등감을 가졌던 사람은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냉정한 부모 밑에서 방임되었던 사람은 따뜻해 보이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늘 바쁜 부모 밑에서 자라서 벌범 받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에 대한 갈증을 느꼈던 사람은 자신과 많은 시간을 함께해준 사람에게 끌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끌림으로 우린 결혼을 하고 행복을 꿈꿉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배우자인 아내나 나그네를 통해서 무엇을 채우고자 하셨나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장점으로만 보이던 것이 결혼 후에 단점으로 보여서 서로에 대해 실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런 것 또한 내가 상대방을 배우자로 선택한 이유와 연결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요, 배우자가 내가 바라고 원하던 이상적인 부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내 마음의 갈등과 부모를 통해 채우고 싶었던 소망을 결혼 후에 상대방에게 해결받으려고 했던 것이 행복하지 않은 부부의 첫 번째 이유이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어린 시절에 해결하지 못한 미해결 과제라고 합니다. 바로 숙제인 것인데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옆에 있는 나그네나 아내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나그네는 아빠가 될 수 없으며 아내는 엄마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어린 시절에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체험받지 못해서 결핍된 것, 또는 바라고 원하던 것을 결혼 후 배우자가 채워주길 원하게 되었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자에게 갖게 되는 무의식적인 소망이나 욕구를 말하는 것인데요. 나의 부모가 채워주지 못한 마음의 갈증을 배우자인 상대방이 채워줄 것이라는 바람을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이요.
네, 맞습니다.
처음 사랑에 빠질 때 네. 자기 눈에 상대가 좋아 보이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줘요. 생활력이 있어 보이고 성실한 사람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네, 그렇죠. 이런 모습은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상적인 대상이 투사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상대가 그런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실은 깨끗한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두 남녀가 열렬한 사랑에 빠지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서로 안에 있던 제 눈의 안경이 벗겨졌을 때 갈등으로 자라날 수 있는 씨앗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공감이 가시는지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불완전한 모습이 있고 그리고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갈등이 없는 부부 관계가 아니라 갈등을 잘 해결하는 부부 관계가 건강한 부부 관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싸우지 않는 부부가 아니라 잘 싸우는 부부의 관계가 더 건강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부부 싸움은 갈등을 조절하는 디딤돌의 역할을 한다고요. 건강한 부부의 싸움을 하다 보면 상대를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봐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만큼이나 문제가 있고 결점이 많은 인간이지만 그래도 우리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서로의 배우자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심 같이 부부는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의 스키마에 대한 탐색이 필요합니다.
나의 스키마는 무엇인가요?
네, 스키마는요, 세상을 해석하는 틀로 우리가 각자 쓰고 있는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스키마는요, 세상에 대한 신념들, 즉 생각, 관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자주 느끼는 감정과 연결이 됩니다. 또한 스키마는요, 성장 과정에서 원가족과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스키마는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스키마라는 것이 우리 각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관점인 거잖아요.
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원래 가족과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네.
내가 자주 느끼는 감정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인재민님 아주 잘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리자미님 다음 내용을 읽어주세요.
네. 누군가는 집안의 막둥이, 귀여운 막내로 자라나며 나는 세상의 중심이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고 다 들어준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와 같은 스키마를 형성한다. 그러나 누군가는 아들만 기다리던 집안에서 환영받지 못한 일곱째 막내딸로 태어나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세상은 나를 함부로 대해.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 라는 스키마를 형성한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원가족에서 경험되어진 것들은 우리에게 이렇듯 각자의 스키마를 갖게 합니다.
이 스키마는 세상을 바라볼 때 안경 역할을 하는 것이군요.
네.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과 경험되어지는 환경을 재해석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요, 세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거나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각자가 쓴 안경의 틀에 따라 정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 정보를 왜곡해서 이해하고 해석하겠네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매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는 스키마를 가지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경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웃거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하면서 웃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저 사람이 나를 비웃고 있어. 내가 못나서 보여서 나를 비웃는 것이 틀림없어. 뭐 이런 왜곡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왜곡된 해석에 따라서요,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옵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올까요?
먼저 우울감, 화, 분노, 자괴감, 수치심 등과 같은 감정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의부증, 의처증에 빠진 분들을 보면요. 이런 식의 스키마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매력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사람들은 이런 나를 배신하고 떠날 거야. 라는 부정적이고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사소한 행동에도 배우자가 자신을 싫어하거나 떠날 것이라는 단서로 보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것이 의부증 혹은 의처증인데요.
의부증 혹은 의처증이 뭔가요?
네,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의부증과 의처증은 우리는 부정망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좀 어렵죠, 말이. 부정망상은요, 배우자가 바람 또는 불륜과 같은 부정행동을 하고 있다고 의심을 보이는 병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부정망상을 이해하려면요, 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리자매님, 망상에 대해서 읽어주세요.
망상이란 잘못된 믿음, 병적인 확신을 말한다. 망상의 특징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확신을 갖는 것이다. 망상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모아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근거를 찾기 위해 덫을 넣는 것과 같은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인다. 때로는 자기 확신에 의해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는 심각한 결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우자의 사소한 행동에도요. 배우자가 자신을 싫어하거나 떠날 것 같다라는 단서로 보기 때문에 상대가 일을 하느라 늦게 퇴근을 했는데도 자신을 배신하거나 바람을 피우는 증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강화되면 배우자를 달달달 볶는데요. 배우자는 결국 그런 행동에 실망하고 또 싫어하게 되면서 어쩌면 그 스키마대로의 결과를 스스로 불러오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가진 스키마 신념대로 살게 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스키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네요.
네, 물론입니다. 나는 무슨 스키마를 가지고 있나? 꼭 점검해 보시면 행복한 부부관계로 가는 지름길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행복한 부부의 특징에는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은 어떤 부부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 행복한 부부는 네. 서로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네.
함께하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아끼고 존중하며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승인자매의 나눔 속에는 존중과 신뢰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로 귀에 들립니다. 자, 소리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 그리고 이해하고 또 존중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네,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이 행복한 부부관계의 비밀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아가 볼까요? 먼저 행복한 부부들은요, 일상의 사소한 일에서 긍정성을 훨씬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상호작용을 잘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인자매님, 다음 내용을 읽어주세요.
행복한 부부들이 사용하는 대화의 모습을 보면 이렇다. 행복한 부부는 말할 때, 아, 그렇구나 라고 댓글을 잘 해주거나 자주 고개를 끄덕인다. 상대를 집중해서 바라보거나 상대의 어깨에 손을 얹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인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상호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불행한 부부들의 모습은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모습이겠네요.
네.
예를 들어 아내가 말을 하는데 나그네는 팔짱을 낀 채 그래 너는 떠들어라 하는 표정으로 얘기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비판하는 모습을 많이 보일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어떠신가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의 모습은 네, 어떤지 점검해 보셨나요?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신가요? 자, 그러면 가족 치료사인 가트만 박사는요,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인 자매님 먼저 읽어주세요.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첫째, 우정과 우호감을 중진해야 한다. 애정이나 열정, 사랑이 아니라 우호감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우호감이에요. 이 우호감은 다른 말로 친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친밀감은요, 그것을 돈독하게 하고 튼튼하게 잘 쌓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관계 유지를 위한 두 번째는 갈등 상황 속에서 갈등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부드럽고 점잖다는 것이다. 즉, 갈등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서로 얼굴을 찌푸릴 때가 있고 그리고 화를 낼 때도 있고 오해로 또 갈등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즉, 모든 관계에서 갈등 상황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보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내용이 아니라 그 갈등을 대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마음과 같지 않은 갈등 상황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갈등에 반응하며 대처하고 계신가요? 부부관계에서 부부가 서로의 관점을 들어주고 말하고 격한 감정 속에 숨어있는 상처, 의미, 가치를 존중하며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상대에게 우호감, 즉 친밀감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행복한 부부에게는요, 다음과 같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인자매님, 수리자매님 같이 읽어주세요.
행복한 부부는 평소 우호감이 높다.
행복한 부부는 갈등을 부드럽고 예의 있게 다룬다.
대화, 싸움, 갈등 등 관계의 방식이 부부의 행복을 결정한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 지금 행복한 부부의 조건을 예, 잘 설명해 줬고 요점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어떠신가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합니다. 부모가 행복하려면 부부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부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사랑을 전해줄 작은 일들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요, 서로에 대한 긍정성을 쌓아가고 이런 작은 변화가 행복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신자 여러분, 한 주간 생활 가운데에서 웃을 일이 별로 없고 힘들고 지치고 바쁠수록 의지를 들여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 한마디라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몸짓이 일상에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은미 자매님과 지수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양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이렇게 찬양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의 목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데요. 오늘은 주 앞에 나와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을 만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은미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빌레몬서 1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화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한 구절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네, 목사님. 근데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일까요?
네, 구절입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나요?
네, 먼저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는데 4절부터 7절까지는 바울이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믿음을 칭찬하고요. 그리고 8절부터 18절은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잘못을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바울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해 본 건데요. 혹시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어떻게요?
4절부터 7절까지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믿음을 말하고 8절부터 18절은 빌레몬이 어네시모에 대한 용서이니까 결국 빌레몬이 어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말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정말로 잘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줄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가라고 할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다라고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네요. 하나님이 빌레몬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하고 받아주셨으니 빌레몬 너도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주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주라는 것을 이렇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나 어떤 책임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의무로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이고 의무가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서 요청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어쩌면 빌레몬은 이 사랑을 경험하고 받은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빌레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또한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빌레몬 너는 하나님과 빌레몬 교회, 더 나아가서 나 바울,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받은 자이니까 이미 받은 그 사랑으로 빌레몬 너도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주라는 말이에요.
목사님,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종교들도 윤리적인 명령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네.
기독교만 있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인격적인 종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 말씀은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싶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면 된다는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도 회복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사랑은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은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요?
네. 믿음은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사랑과 같이 쓰이는 단어예요.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네, 여기서도 믿음과 사랑이 같이 쓰이죠. 그죠? 골로새서 1장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네, 여기서도 믿음과 사랑이 같이 쓰이고 있죠. 그럼 이제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믿음의 내용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하거든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주시고 사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면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거품이나 가품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와 같으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이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즉 복음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약에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린다면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복음을 이해하고 알아야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알고 깨달을 때만이 알 때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으시고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 때만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은 복음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복음에 대한 내용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랑은 늘 항상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사랑은 믿음과 같이 쓰이는 단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두 분은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셨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참 많은 순간들을 이제 느끼기는 하지만요. 제가 이제 진짜 깊게 느꼈던 때는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깊이 니우치면서 이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 저한테 있는 어려움을 다 가지고 나가서 막 내려놓게 되면서 이제 제가 막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고
그랬었구나.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울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긴 하지. 그죠?
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좀 느끼고 네, 그리고 이제
남을 붙잡고 울 수는 없는 거니까. 그치?
근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면서 막 울고 이렇게 저의 마음을 알아주신 것 같은 그런 거에서 막 눈물이 나오니까 진짜 저를 거의 옆에서 만져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울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제 옆에 좋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그렇게 보내주신다는 거에 또 그런 걸 좀 느끼죠.
아, 맞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미 자매님은?
네, 저도 비슷한데 일단 저로서는 그 말씀 묵상이나 찬양을 부를 때 제가 지난주에도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자체가 너무 거기에서 다 표현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희를
찬양의 가사 통해서
자녀로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걸 거기서도 느낄 수 있었고 또 위기나 어려움이나 이런 때 저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마음에 또 평안을 주시고 또 제가 항상 실천하기도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네. 그 말씀을 가지고도 이제 가끔씩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막 와닿고 또 기도를 한 다음에는 또 실천해야 되니까 예, 그 기도의 힘 입어서 또 그런 걸 실천하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실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큰 차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사나 말씀이 깨달아지고 와닿고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을 때 깨달아지고 와닿을 수가 없겠죠.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 은미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이제 감동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에 관해서 첫 번째 사랑은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맞아요.
그러면 사랑에 관해서 다른 특징이 또 있나요?
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꼭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는데 그냥 예전처럼
가만히 있진 않죠.
않죠.
네.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믿음의 삶에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사랑했던 적을 한번 떠올려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내가 지금 제대로 못 사는 것도 내 신앙에 힘이 없는 것도 혹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죠. 혹시 이제 우리 두 분은 영적인 뭐 침체에 빠진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어떤 삶이 지루하고 때로는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라는 느낌이 혹시 받은 적이 있을까요? 난 왜 나 지금 잘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또 뭔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내가 좀 이제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그런 적이 혹시 있었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아무래도 있죠. 제가 최근에 이제 이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다니던 교회로부터 많이 멀어졌어요. 이사한 곳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다른 교회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시간이 길어지고 이러다 보면서 교회를 못 나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이런 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런 걸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도 어쩌면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네.
그래요. 네, 우리 은미자매님은?
네, 저도 영적 침체기에 빠진 적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한 1년 정도를 안 다녔는데
그때 1년이나
안 나가면서 교회에 꼭 나가야 되나? 기도를 교회에 나가서만 해야 되나? 제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어디서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야. 뭐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 1년을 살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네, 그거를 제가 느낀 게 교회를 지금 잘 다니고 있으면서 그 은혜 받고 믿음을 다시 받으면서 사랑을 하게 되고 하는데 그 비교할 시점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과 많이 멀어졌었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제가 너무 교만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문제 원인을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느 날 제 집에 이제 설거지를 하는 밑에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냄새를 없애려고 약품도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래 집이 오래되었으니까 아 냄새가 나는 거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희 장인어른이 집에 오셨어요. 근데 설거지하는 그 밑에를 보시더만 고치셨는데 냄새가 싹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밑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안에 이물질이 잔뜩 낀 거예요.
아.
그거를 다 청소를 하니까 냄새가 없어진 거예요.
오래돼서 냄새가 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네요. 원인은 맞아요. 참 다른 곳에 있는데.
맞아요. 뭐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내가 잘 살지 못한 것이 자꾸 내 행위를 보고 다그치면 안 돼요. 정죄하고. 그러면은 해결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를 보고 나 자신을 다그치고 왜 나는 이거밖에 못 살까라고 정죄하고 한탄을 하면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되죠.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에는 나를 탓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힘이 생기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찬양의 가사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수자매님이 우리가 찬양한 찬양 가사 한 대목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다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를 회복시키네. 그러니까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끝없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근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을 보아야 되죠.
네.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보니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내 삶에 회복이 생기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을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해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를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에서 또 우리의 나눔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저는 오늘 그 이사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문제를 빨리 손 놓고 그냥 그거를 한탄하기보다는 원인을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빨리 해결하라고 하셨잖아요. 빨리 교회 알아봐가지고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있을 게 아니라 네. 그래서 하루빨리 교회를 좀 나가가지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해야겠다. 네, 빨리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유, 또 그런 적용을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미 자매님은
네. 저희 나눔 중에 이제 사랑하고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랑과 믿음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제가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고 그게 순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번 한 주간에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적용이
제가 먼저
한다면? 네.
연락을 해서 밥 먹자든지
네.
네. 이번 주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고 또 교회 같이 가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꿔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볼 때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님과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제가 더욱 정신 차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제 생각과 행동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과 또 사랑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